베드로전서 1장 3절과 4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입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우리가 어제 보았던 이 1장 1절 2절은 편지를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에 대한 내용이 나왔고요. 지금 읽은 3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이 맨 앞에 들어있는 인사말입니다. 편지를 쓰면 앞에 인사말 내용이 들어가죠. 인사말이 몇 가지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부분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설명을 하고 또 뒷부분에는 그 은혜에 대하여 편지 받는 교회와 성도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고 행동했는지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좀 우리가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가 이제 3절, 4절인데요. 여기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첫 번째로 이야기를 하고 이것을 인사말로 이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3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인사말을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이게 일반적인 편지의 인사말은 아니죠. 안부를 묻거나 아니면 상대방과 관련된 내용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섬기는 하나님 또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 동일한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우리 다 함께 찬송합시다. 이러면서 이제 인사말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인사말 내용이 굉장히 신앙적인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앙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 인사말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무엇을 찬송한다고 한 것이냐? 그 내용들이 이제 쭉 나오는데 첫 번째 인사말 감사하는 내용을 보면 베드로가 굉장히 논리적으로 그리고 또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글을 썼어요. 인사말도 썼습니다. 제일 처음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인사말을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첫 번째로 성부 하나님께서 많은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것은 예전과는 전혀 다른 은혜를 우리가 받고 있다.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이방인들이 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진노하심 가운데 있고 그런 존재들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심판과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 하나님께서 많은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 뒤에 보시면 3절 중간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그런 표현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내용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에 대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고난당하셨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두 번째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설명을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역시 예전과는 다른 은혜를 받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예수님이나 복음을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었죠. 근데 지금은 예수님을 알고 믿는 사람들이 되었으니까요.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사람들도 구약과 율법만 갖고 있었을 때에는 예수님을 알지도 못했고 복음을 알지도 못했습니다.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나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다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을 갖고 있어서 십자가 고난이나 부활의 영광이라고 하는 놀라운 사건에 대해서는 알지도 못했죠. 지금은 예전과 다르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이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 뒤에 보면 또 이렇게 세 번째로 나옵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이 표현 안에는 생략되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고백하는 것처럼 성령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어머니나 아버지나 다른 무언가가 거듭나게 해주지 못하죠. 그러니까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려고 했다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했겠죠. 그러니까 이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과는 다른 모습이 되었고 예전에 받지 못했던 은혜를 베푸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들은 성령님을 알지도 못했고 당연히 성령님을 받지도 못했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성령님께서 거듭나게 하신다는 그런 은혜는 잘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베드로가 쭉 설명을 하면서 첫 번째 은혜를 어떻게 설명했냐면 첫 번째로는 성부 하나님께서 많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고난과 부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세 번째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전과는 다른 모습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다. 우리가 이전과는 다른 종류의 사람이 되었다. 이런 은혜를 받았다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다시 부연 설명을 합니다. 이와 같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 결과로 어떤 열매들, 어떤 일들을 우리가 누리게 되었는가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해요. 3절 끝에 보시면 첫 번째 열매가 있습니다.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우리가 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산 소망을 갖게 된 겁니다. 산 소망이라는 건 뭐냐면 살아있는 소망 혹은 생명이라고 하는 소망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살면서 아무리 오래 살아도 100년, 200년, 300년 사는 거 아닙니다. 결국엔 어떻게 되죠? 죽습니다. 심판을 받고 죽게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죽는 존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향해 나아가는 생명을 소유하게 된 사람들이 되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산소망, 생명이라고 하는 소망은 결국 영생을 뜻합니다. 만약에 100년 살고 죽는다면 그건 산소망이 아니죠. 500년 살았어도 죽는다면 그건 산소망이 아니죠. 그러나 우리는 설령 30년을 살고 죽건 50년을 살고 죽건 혹은 100년을 살고 죽건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생명이라는 소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주셔서 첫 번째는 영생이라고 하는 그런 결과, 열매를 누리게 하셨다. 두 번째 또 다른 열매가 있습니다. 4절 말씀인데요. 4절에 보시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입게 하셨다. 그러니까 유업을 물려받게 하신 거예요. 근데 그 유업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이 말씀을 이 4절 말씀을 합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유업을 받는데 그게 하늘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늘 유업을 물려받는 사람들이 되었다 하는 거죠. 하늘 유업을 또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쉽게 이야기하면 천국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늘 유업을 받게 되었다는 것, 천국을 소유하게 됐다는 것은 지금 당장은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장차 그게 가까운 미래가 될지 먼 미래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각각 개인별로 다 차이가 있겠죠. 여튼 미래에 이 땅에서 무언가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무언가를 누리는 썩어질 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누리는 그런 열매를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결국 이 말을 다 합치면 이렇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구원을 받았고 새로운 존재가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영생을 두 번째로는 천국을 받아 누리고 소유하는 자들이 되었다. 이렇게 지금 선포를 합니다. 이게 지금 인사말을 하면서 이 베드로가 했던 우리가 받아 누린 첫 번째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쉽게 정리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느냐?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게 이제 인사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옆에 있는 다른 성도들에게 인사를 한다면 베드로전서 스타일로 인사를 한다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서, 그리고 성령님께서 당신에게 예전에 누리지 못했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당신이 지금은 영생과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옆에 있는 사람에게 고백을 하고 축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베드로가 우리가 다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시작을 했죠. 우리가 찬송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또 찬송을 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찬송을 하는 이유도 찬송하는 내용도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그래서 영생과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되었다는, 이게 바로 우리가 찬송해야 되는 내용이고 이유인 것이죠.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는 분명하게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그들만이 이 편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이 편지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 편지에서 담고 있는 모든 인사말, 우리는 지금까지 다 보진 않았지만 모든 인사말이나 본론이 담고 있는 모든 내용이 다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고 또 우리와 직접 상관이 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인사말에 제일 처음에 나온 이 3절, 4절 말씀은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빠짐없이 다 우리에게 적용되고 우리와 관련이 있는 그런 인사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찬양이 가득한 기쁨이 가득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축복하고 격려하고 권면하는 그런 인사를 건네는 그런 사람들로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찬양할 제목은 또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들을 격려할 영원한 내용은 성부께서 성자께서 성령께서 당신을 사랑하셔서 예전의 당신의 모습이 아닌 지금의 당신의 모습으로 당신을 바꾸어 주시고 새로 태어나게끔 만들어 주셨습니다. 당신은 영생과 천국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위로와 격려가 되었으면 합니다. 모쪼록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와 같은 인사말들을 전하는 사람, 또 이런 인사말을 받고 기뻐하고 찬양하는 귀한 주님의 제자로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았으면 합니다. 오늘도 모쪼록 우리의 영육간에 주님의 위로하심이, 주님이 건네주시는 화평의 인사가 늘 가득하고 풍성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 심판과 진노 가운데 있던 사람, 복음을 듣지 못했던 사람, 그리고 그저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육체에 속한 사람에 불과했으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긍휼과 십자가 고난과 부활, 그리고 성령의 거듭나게 하심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가 돈으로 값으로 살 수 없는, 우리 노력으로 얻을 수 없는 영생과 천국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이 모든 은혜들 비록 완전하게 다 누리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날마다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전하게 하시고,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이 모든 인사말로 축복하며 격려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들이 육체가 연약하거나 또 마음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생겨서 고민이 있을 때에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생각하며 스스로에게 베드로의 인사말을 되새기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또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이런 인사와 격려를 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기도하며 주님을 바라볼 때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함께 하시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